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감동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르나타, 우리 생선 제자 교환 20과에 해당하는 주제입니다. 마르나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같은 편에 계십니까? 영어에 라이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쟁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라이벌이라고 하는 단어와 리버라고 하는 단어가 어근이 같다고 그래요. 라이벌은 경쟁자고 리버는 강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같은 말에서 나왔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원래 라이벌이라고 하는 말이요, 처음부터 경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는 강가에 사는 사람들 이라고 해서 라이벌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강가에 사니까 강물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물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강에 사는데 물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니 말이 됩니까? 생각하겠지만요, 강가에 사는 사람들이 가뭄 때는 더 힘들어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풍족하게 물을 이제 누리다가 누리지 못하니까 그 조그마한 결핍이 주는 불편함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홍수가 나면 그렇게 불편하다고 해요. 그전에는 물이 그렇게 깨끗했는데 한번 홍수가 치고 나면 물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 우리 형상각이 가끔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게 흙탕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뭄이 온다든지 홍수가 와서 물이 갈급해지는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생존 본능이 나타나가지고요, 이기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살갑게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이 가뭄이 오거나 홍수가 오면 어떻게 변할까요? 예, 서로 좋은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상 쓰면서 그렇게 경쟁 심리가 발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라이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경쟁자라고 하는 단어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경쟁자와 강이 같은 어근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경쟁자는 같은 강물을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경쟁자는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로부터 경쟁자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경쟁자는요,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해야 될 사람, 마땅히 서로 돕고 합력해야 될 사람들이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경쟁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결국에는 다투는 사람이 되고 말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과 같은 편에 계십니까? 그 순수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 중에요, 사장님 출신 선배님이 있어요. 이분이 과거에 사장님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씀씀이가 커가지고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학교를 좀 늦게 오셨어요. 사업을 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근데 회심한 스토리가 참 저한테는 감동이 되고 또 재미나더라고요. 이분이 젊은 시절 사장님 하실 때 돈을 꽤나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 마음에 좀 평안을 얻고 싶어가지고 교회로 가면 참 좋을 텐데 이상하게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마음 평안 얻으려고 절회를 잘 가시더라고요. 이분이 벌이가 좋은 사장님이다 보니까요, 주변에 있는 작은 절회는 가기가 싫고 그래도 신문에도 좀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는 전국의 유명한 사찰들만 골라서 찾아가면서 이름 있는 스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기부도 하고 그렇게 지냈다고 해요. 그렇게 전국의 유명한 사찰들을 주말마다 찾아다니면서 고승들을 만나다가 하루는 이분이 대단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찰의 스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산길을 내려오는데 거기서 뭔가 발견을 해요. 뭘 발견하느냐? 전국의 유명한 막걸리집이 다 절 주변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요, 사실이었습니다. 경상도의 유명한 막걸리집은 저기 합천 어디에 가면 있고요, 저 서울의 어디 유명한 막걸리집도 저 용문산 어디 밑에 가면 그 절 밑에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한 다음에 이분이, 이 사장님이, 젊은 사장님이 그 자리에서 한바탕 웃었다고 합니다. 야,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느냐. 불가의 큰 가르침 중에 하나가 그 생명을 존중한다고 해서 그 육식을 금하죠, 그죠? 그리고 금욕적인 삶을 살라고 해서 술을 금합니다. 그런데 그 가장 귀한 가르침을 주는 절 바로 밑에 뭐가 있다고요? 가장 유명한 막걸리집이 있고 가장 맛있는 백숙집이 거기 있더라. 과연 그런가 해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지역에도 유명한 사찰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동네 왜 가십니까? 벌써 입맛 따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보면서 한바탕 껄껄 웃다가 이분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분은 모태신앙이었어요. 어머니가 30년 동안 권사님으로 열심히 수고하시고 은퇴하신 분이셨고요, 아버님도 중직자로 교회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본인도 유아세례까지 받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번 물어본 것처럼 그분도 하나님과 제법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사업이 잘 돼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던 사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간다고 말해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뭘 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해버린 거예요. 배신해버린 거예요. 막걸리집 보고 껄껄 웃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바로 제가 배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한 식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제물을 이제 번제단으로 태워야 되는데 이 고기가 자꾸 사라져요. 고기가 양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그 제사장 아들들이 곶감 빼먹듯이 그냥 자기 것처럼 빼먹, 그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누가 배신한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배신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철저하기로 자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분들은 진짜 말씀을 통으로 외우고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예수님 말씀은 듣지 않았어요. 참된 진리와 참된 말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직분자들이요, 예배 시간에는 밖에 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재정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이 재물의 유혹들이 많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바울은 통탄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공존하고 있구나. 이렇게 안타까워했던 그 마음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길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경주를 가되 끝까지 이기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종말입니다. 제가 서두를 왜 이렇게 시작했냐면요,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에 대한 예언,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외면받기 쉬운 진리 중에 하나도 우리 주님 다시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뭔가 약간은 지식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치부하거나 약간은 이상한 단체에 속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친구 목사님과 통화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설교인데 오늘 종말에 대해서 설교할 거야. 참 착하고 거룩한 친구인데도 저한테 장난삼아 그럽니다. 야, 아직도 그런 설교하냐? 심지어 우리조차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망찬 그런 복음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종말이라고 하면요, 참 마음이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예, 3대 7중 재앙이라고 합니다. 큰 덩어리로는 3개고요, 그 안에 또 7개씩 나눠져가지고 이게 유식한 말로 3대 7중 재앙,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3대 뭡니까? 네, 큰 대접, 뭐 큰 나팔, 뭐 그런 재앙들 있죠. 그 안에 또 일곱 개가 잔잔하게 나눠져 가지고요. 무시무시한 예언들이 막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이고 온 땅이 갈라지고 뭐 영이 나오고 뭐 이상한 괴물이 나오고 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쓸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단단하게 우리에게 겁을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는 그 심판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종말을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종말이 무시무시한 심판과 형벌과 저주의 날이 되겠지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이기는 자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워지는 날, 회복되는 날, 만물이 소생하는 날, 그래서 영원한 기쁨과 춤이 저절로 치어지는, 우리 목사님 좋아하시는 춤을 함께 출 수 있는 그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저 강요하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리라. 근데 뭐가 붙었어요?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사람들은 여기서 좀 이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속히 오리라 했으면 속히 와야지 왜 속히 오지 않느냐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따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잠시 이렇게 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마무리하고 가야지 하다 보면 해가 뉘엿뉘엿 질 때가 있어요. 하루는 딸로부터 전화가 왔는데요, 아빠 언제 와? 그러더라고요. 내가 속히 가리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불도 끄고 에어컨도 끄고 그러고는 이제 문을 닫고 집에 갔어요. 근데 우리 딸이 표정이 그냥 뾰루퉁해 있어요. 아빠 속히 온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 저는 속히 갔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다 마무리하고 때가 되어서 속히 갔어요. 그런데 우리 딸은 아빠가 속히 가리라라고 전화가 끊는 순간 그 문이 열리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예, 서로 이해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제가 집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오십니다. 우리 주님 함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을 이제 이기는 자는이라고 줄여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도둑이 내가 몇 시에 어느 문을 통해서 가겠습니다 통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우리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히 가리라, 그러나 도둑같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시는데 예기치 못한 때에 오시기 때문에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제 딸이 전화를 받고 아빠가 오기까지, 아빠의 손에 치킨이 들려서 들어오기까지 간절하게 30분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는 30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지만 언제 우리 주님 오시더라도 주님 반갑습니다, 제가 기다렸습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준비된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기를 원하십니까? 재림의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진실된 성도들은 대개가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님이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던 성도들이었어요. 성경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장에 초대 교회가 막 태동할 때 그분들 왜 그렇게 열심히 모여가지고 성령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왜 그렇게 기다렸을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온다고 말씀했으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좋은 환경에서 아주 뭐 여유 있고 풍족한 상황에서 그렇게 예수님 기다렸던 거 아니에요. 그분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숨어서 땅 밑에서 300년을 지냈던 분들입니다. 때로는 잡혀가지고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으로 던져졌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습니다 말 한마디에 창칼에 찔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이렇게 매달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순교했는지 아세요? 단칼에 목이 베어졌는데요 그 목이 세 번 로마 광장에 톡톡톡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떨어진 바로 그곳에 교회를 지었으니 그 교회 이름이 사도 바울 교회. 여러분 요즘 로마 여행 가시면 보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척박하고 무섭고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 가운데 춤을 추면서 그렇게 예수님 믿고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뜨거운 신앙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말을 한다. 아멘 주여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속히 오실 줄 믿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신앙이 그들의 현실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이기는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종말이 무서운 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 사실 좀 두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이 종말의 신앙, 예수님 재림의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본적을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가난한 마음 주셔서 이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주셔서 오직 주님 주시는 하늘의 샘물로 그 목마름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하늘, 새 땅에서 하늘나라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흔히 미국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19세기 한 중반에서 말까지를 미국의 대부흥기, 황금기라고 그러거든요. 이 미국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아주 19세기 거장들, 거인들 네 분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그 네 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19세기 말 세계 선교의 새벽을 연 네 거장. 첫 번째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는데 얼마나 못 다녔냐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다니고 구두통 메고 거리로 나가야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하나님 은혜 받은 것은요 그 어린 시절부터 성경책 하나만큼은 다른 책을 못 보니까 공부하고 싶은 이 학구열을 못 채우니까 내가 다른 건 안 봐도 됩니다 성경책만 보겠습니다 그러고는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책만 달달달달 읽고 읽을 뿐만 아니라 생활 선교사의 본을 보였습니다. 읽은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노스필드에 가면 무디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 박물관에 무디 목사님이 실제로 쓰셨던 성경책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 자세히 보면 그 빈 옆 공란에 여러분들은 성경책 공란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뭐 철수 하트 영이 뭐 이런 거 적혀 있고 그러시면 거기에 뭐가 적혔냐면요 T, P 이렇게 적혀 있어요. T, P. T는 tested. 내가 시험해봤다. P는 proved, 증명되었다. 내가 해보니까 이 말씀이 맞더라. 성경책 곳곳에 TP, TP, TP. 그렇게 평생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배운도 짧았고 재물도 짧았고 배경도 별로 없었고 소위 스펙이라고는 전혀 볼 것 없는 구두 닦기 소년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 축복하셔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영적 후배들을 길러내셨고요. 마지막에는 무디 성경학교, 무디 바이블 칼리지를 이렇게 또 설립하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많은 신실한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D.L. 무디입니다. 이분의 영향력 아래에서 배출된 또 다른 훌륭한 인물이 한 분이셨으니 두 번째 인물은 바로 A.T. 피어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분은 원래 장로교 배경의 목회자고요. 훌륭한 신학자고 엘리트였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성경학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신학과 철학의 언어에 갇혀서 힘이 없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목회를 관둬야 되나? 라고 하는 그 시점에 무디 목사님을 만납니다. 하룻밤을 꼬박 세우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하던 중간에 무디 목사님의 가슴에 있는 불이 이 피어슨 목사님의 가슴으로 확 옮겨붙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돌변해가지고요 세계 선교의 지도자를 길러내는 그 일의 앞장서는 선교 동원가, 선교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한국 선교에 그렇게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평택대학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평택대학교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피어슨 신학교였어요. 피어슨 대학교가 지금의 평택대학교로 바뀐 것이죠. 그만큼 한 사람의 이 변화가 세계 선교에 큰 영향을 주었던 위대한 사람이 A.T. 피어슨입니다. 다음 인물은요. A.B. 심슨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도 선교 동원가의 혁신가로서요. 뉴욕을 중심으로 그렇게 열심히 선교 동원을 일으켰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뉴욕 북부의 그 뉴저지 북부 뉴욕 근처에 학교를 하나 세웠는데 그 학교 이름이 나야 칼리지거든요. 나야 칼리지를 중심으로 교단이 하나 형성이 됐어요. 그게 바로 CNMA, Christian and Mission Alliance, 기독교 선교 연합이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그 교단이 전 세계 88개국에 2만 4천 개의 교회를 세운 그런 교단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감당한 그런 학교의 설립자 바로 A.B. 심슨. 이분도 19세기 위대한 영적 거장입니다. 네 번째 인물은 A.J. 골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보스턴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찬송가 512장이 있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거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유명한 것은 고든 칼리지 그리고 고든 코넬 신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은 다 잊으셔도 됩니다. 잊으셔도 돼요. 근데 이 네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네 분의 공통점은 첫 번째 강력한 종말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이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라고 그러면요 밤을 새서도 그냥 부족할 정도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하고 그것을 가슴으로 뜨겁게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내일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사는 인생으로서 가슴에 불을 안고 부흥사로서 그렇게 설교하며 전도하며 세계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복음의 선교사들을 길러내던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들의 공동점이 있다면 다음 세대를 끔찍히 아껴가지고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도 꼭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다 학교를 다 세웠어요. 제가 학교 다 말씀드렸잖아요. 무디 성경학교. 또 뭐 세웠다고요? 거든 칼리지, 나야 칼리지, 피어슨 신학교. 이런 학교들을 세워가지고 후학들을 양성하면서 다음 세대에 예수 재림의 신앙을 온전히 증거했던 그런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거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뜨겁게 복음 전하면서 세계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던 그 원동력이 뭡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이 종말 신앙의 소유자였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현실 세계의 어려움을 다 극복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셨던 위대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대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너무 부여하면 별로 이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요? 지금 너무 뭐 행복하고 좋은데, 우리 목사님 표현대로 등 따시고 배부른데, 그죠? 미래가 뭐 중요합니까? 현실을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날아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리시고 여러분들 지금 베푸시는 그 모든 부요함과 그 모든 은혜가 다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한다면 그 영원한 복의 원천이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가슴 깊이 새기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분 사람들은요 너무 힘들면 현실 도피적이 됩니다. 아이 정말 그거 뭐든 말든 난 상관없어.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 포기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아멘 주님, 잠시 후에 오시면 안 될까요? 아멘 주님, 그런데 아직 준비가 덜 되었는데요. 심각한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주님 오시는 것 맞습니까? 의심하면서 회의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과 저주의 날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망과 희망이 우리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성취되어지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십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보니까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혼식 날 신부가 아름답게 완벽하게 단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이 준비된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새 예루살렘 크기가 얼마인가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크기가요 12,000 스타디온,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인데, 이제 목사님들은 꼭 어려운 말 쓰면서 되게 좋아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쓰는 그걸로 바꾸면, 스타디온을 킬로미터로 바꿔보면요, 가로 2,200km, 세로 2,200km, 높이 2,200km. 좀 감이 오세요? 예, 이 정방형인데요, 그렇게 커요. 조금 더 친절하게 저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국 크기의 거의 절반 크기에 해당하는 그런 새 예루살렘을 우리 주님은 예비해놓고 계십니다. 저기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새 예루살렘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AI가 발전하고 뭐 모든 기술이 발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조족지혈, 새별의 피와 같이 우리 주님 완벽한 것을 가지고, 완전한 상태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과 함께 거할 때에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바로 그러한 때가 우리 주님 다시 오는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가 사모되지 않습니까? 이 때가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남의 얘기 같습니까? 여러분의 받은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설린병원에 병원 전도하러 가끔 갔습니다. 가서 이 말씀 가끔 나눴어요. 예수님 믿으면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히 행복한 시간이 올 겁니다. 그랬더니 환자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 아픈데 놀리냐?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더 힘을 내서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지만 우리 주님 안에는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새 소망을 가지고 예수 재림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 7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작! 네, 아멘. 길게 읽었습니다. 누가 상속받는다고요? 그렇죠, 이기는 자가 상속받습니다.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세상의 모든 환난과 두려움과 유혹과 아픔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좀 더 친절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있으면 지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지는 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지지 마시라고 여러분 소개해드립니다. 본문 8절에 이기는 자, 반대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이것 안 하시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여서 어리석은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달픈 인생 살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산 하나 넘었더니 또 다른 산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힌다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한탄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다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몰아치는 파도처럼 색깔도 다르고 모양은 다 다르지만 반복해서 나 쪽으로 내 가슴 쪽으로 몰아치는 이 파도처럼 밀어닥치는 이 고난된 인생의 고난의 여정 속에서 연속된 고난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신문을 보다가 기사 하나를 봤는데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여러 성도님들과 한번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45년간 복권방 운영하면서 딸을 기다린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가게가 어려워가지고 서울 변두리에 대로변에 노점상 하나 차려놓고 복권 파는 일을 했었어요. 이게 벌이가 좀 시원찮으니까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는데 3살 된 쌍둥이 딸이 있었단 말이죠. 보통은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이렇게 하루 종일 있는 건데 그날따라 그 쌍둥이 중에 둘째가 몸이 좀 안 좋았나 봐요. 어린이집에 맡기지 못하는 형편이 된 겁니다. 첫째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둘째는 가게에 데리고 있으려고 그 아픈 둘째를 데리고 새벽에 노점으로 나왔습니다. 그 아이를 길가에 앉혀놓고 문을 열기 위해서 주섬주섬 주변을 챙기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다 준비한 다음에 돌아보니까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45년 동안 아이를 못 찾아갑니다. 노심초사하며 백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아이를 찾았지만 아이를 찾을 수가 없어요. 혹시나 애가 돌아올까 싶어가지고요 45년 동안 그 자리를 뜨지도 못하는 거예요.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똑같은 일생을 무려 45년간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그 마음속의 한을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기다림을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아이에 대한 미안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쌍둥이 언니도 이제 거의 50이 되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에도 나가고 우리로 하면 찌라시도 좀 돌리면서 그렇게 동생을 찾겠다고 사방팔방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세월을 보내는데 속절없이 시간만 지나가고 어머니 몸이 점점 여유어지고 아파가지고요 4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아픈 몸을 이끌고 오늘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가족센터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딸 찾았습니다. 무려 45년 만에 온 소식이었어요. 내막을 알아보니까 어머니가 길 대로변에 그 아이를 앉혀놨는데 아이가 아프니까 이렇게 엎드려 있었나 봐요. 마침 지나가던 어떤 선한 분이 애가 외딴 곳에 혼자서 엎드려 있으니까 불쌍하다고 엎고 근처의 어린이 병원에 갖다 맡긴 겁니다. 어린이 병원에서는 행불자로 해서 시설에 갖다 맡겼고요. 그렇게 시설에 들어간 아이가 한 달 만에 해외에 입양이 돼서 나가버렸던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그냥 진행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45년 동안 서로 양쪽에서 찾고 찾았지만 찾지 못하다가 드디어 가족센터의 중재로 이분들이 만나게 되는데 언어가 달라요. 딸은 영어를 쓰고 어머니는 한국말을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처음 만났는데요. 성애야, 마미. 그러고는 부둥켜 안는데 45년의 그 한이 그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45년 만에 만난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애야, 만났으니 이제 됐다. 이제 집에 가자. 그 한마디에 모든 이 회한과 아픔이 다 녹아 들어가는 것을 저는 한순간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드십니까? 고달프십니까? 속 썩이는 분 있으십니까? 기도해도 다 응답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명심하십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우리 주님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와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우리에게 참된 영생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르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승리로 인도하는 기쁨의 복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기쁜 소식만 부여잡고 소망 가운데 살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도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 소망 가지고 뜨겁게 선교하며 열정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얼겁게 새겨져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날마다 묵상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